출애굽기 153번 메시지 속전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로운 항목 곧 속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외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속전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속전의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분향단을 언급한 직후에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항목이 언급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우리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단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단락의 전후 단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단락을 단지 독립된 단위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속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분향단과 속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그것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중재의 사역이 그분의 구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그것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향단과 속전의 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전에 관한 질문들. 우리는 또 이 연결부에서 왜 이스라엘 자손의 몸값이 필요했으며 속전이 필요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의 구속은 거의 1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구속되었는데도 왜 그들에게 출애굽기 30장의 속전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속전, 즉 몸값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다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속전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에게 구속과 관련된 것이 더 필요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로 구속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 또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당했으며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체험했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의 구속은 피와 관련되는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장에서의 구속은 광물질인 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광물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의 생명의 요소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또 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물의 생명의 요소를 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는 광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30장의 구속은 동물의 생명의 피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과 관련된 구속입니까? 어떤 이들은 은이 우리의 구속을 지불하는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출애굽기 30장의 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귀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높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그분 자신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값은 귀중함으로 은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속전과 관계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왜 그것이 거제가 되느냐입니다. 13절은 여호와의 거제인 반세기를 말합니다. 14절과 15절도 거제인 속전을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원문이 여기에서 거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단지 재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른 이들은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번역들은 속전의 재물이 거제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비는 신실하게 그의 새 번역 30장 13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표준역에서도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주에 거제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번역이 원문의 진리를 볼 수 없도록 두꺼운 벽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값인 속전은 분명히 거제라 불리웁니다. 왜 속죄제라고 부르지 않고 거제라고 부릅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죄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왜 속전이 거제가 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즉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0장의 속전은 20살의 남자와 그 이상의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과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다 제외됩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왜 이 속전은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은 속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 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속전은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이 지불한 몸값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에서 우리는 이것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라는 것을 압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구절들은 몸값을 지불한 남자들의 수가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군사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속전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봅니다. 첫째, 분향단과 속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애굽에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구속과 관련되는 또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셋째, 왜 속전을 거제라 부릅니까? 넷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된 후 왜 30장에 기록된 시내산의 은전으로 묘사된 구속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다섯째, 유월절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속전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속전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인의 인구조사. 만일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따른 이 항목의 조감도를 가진다면 속전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몸값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달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되는 몸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 모두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30장의 속전에서는 많은 이들이 제외됩니다. 먼저 모든 여자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게다가 20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전은 단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조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또 인구조사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구조사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조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데 필요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나 민수기 2장 32절은 진 혹은 군대를 말합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여기서의 군대는 군을 말합니다. 30장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군, 군대, 진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몸값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인구조사는 일반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인구조사, 즉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남자들을 징집하는 것과 관련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싸움. 상과 등대와 법궤와 분향단이 있는 성막과 물두멍과 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성막과 바깥들과 그것들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안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초보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당신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는 아직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3일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말하는 책입니다. 3일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라는 뜻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6장에 계시되어 있는 이 요점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교회 집회들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입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적들, 곧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대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적에 방해하는 전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아,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 교회는 공중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택함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그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을 표현하는 특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시내산으로 인도되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그분에게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중재하러 분향단에 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죄와 죄들을 자복하기 위하여 바깥들의 제단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내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와 외적인 허물들을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피는 그들에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우리는 먼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집니다. 진설상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들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시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나 좋은 품성이나 천연적인 성격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가를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를 조성시키는가를 관심하십니다. 진설상에 머문 후 하나님의 백성은 빛비춤을 받기 위하여 등대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통찰과 예견을 잊어버려야 하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비춤 받도록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빛비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점과 시야에 반대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 우리는 지성소 안의 증거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법궤를 접촉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휘장과 반대됩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휘장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미덕으로 조성된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미덕을 합치면 천연적인 존재를 갖게 됩니다. 이 천연적인 존재는 자아이며 또 육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합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법궤를 접촉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간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분향단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금향단은 우리의 운명이며 또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분향단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향단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중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중재하는 곳인 그들의 목적지, 즉 분향단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중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성막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 안에서 체현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체현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어서의 원칙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분의 대적들이었으며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백성도 그분의 대적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모든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원하실지라도 통로가 없으면 무료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면 다른 적들이 그분을 좌절시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받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 삼일 하나님이 체현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결국에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의 주관자들과 권세들에 대하여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계시는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의 예표와 일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체현인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유익과 움직임을 위하여 중재하는 분향단에 도착할 때까지 성막의 모든 방면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군대, 즉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의 편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분향단이 언급된 직후 인구조사와 속전이 언급되는 것도 이런 때문입니다. 사실상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보다도 인구조사를 강조합니다. 12절부터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수요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향단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중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중재의 기도의 응답은 군대의 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분향단과 속전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땅 위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을 취하는 인구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단지 속전의 의미만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따름입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에서는 속전과 관계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